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는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6절로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매너리즘이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게 뻔해 보이고 뭐 지난주나 이번주나 삶의 변화가 크게 없고 이달이 다음 달 같겠지, 올해가 내년 같겠지, 작년이 올해 같으니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회의를 느끼실 때가 있지 않으실까 염려가 됩니다. 아침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일찍 신학교를 마치고 시골교회에 임지가 나서 시골교회에 담임을 하러 시골 목회를 떠나신 분이 있었는데, 시골 목회가, 저도 시골교회 다녀봤지만 시골 목회가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니까 사람이 이제 심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임재수 목회를 하다가 뭐 좀 색다른 재미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아는 지인분이 장에 가서 개를 한 마리 사다 길러봐라 그래서 장날 가가지고 암캐를 한 마리 사다가 잘 길렀습니다. 잘 길렀더니 이제 잘 커가지고 새끼를 낳을 때쯤이 돼서 교미를 하고 새끼를 가져서 젖이 불어오르고 배가 이렇게 불어오르는 개를 교회 뒷마당에 묶어놓고 엄청나게 예뻐했다고 합니다. 이제 교인도 많이 안 계시고 시골 어르신들을 모시고 목회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주일 설교를 준비를 주로 하셨는데, 아니 개가 산통이 하필 토요일 날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새끼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읍내에 있는 수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와달라고 해서 수의사가 왔는데 개를 상태를 보더니 뭐 그렇게 쉽게 출산이 되지 않습니다.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래서 수의사가 와서 이거 목사님 아직 멀었습니다. 이거 오늘 지나든지 밤늦게든지 내일이나 돼야 되니까 잘 지켜보십시오 그랬더니 종일 개를 이렇게 언제 나오나. 산통에 있으니까 개도 막 신음소리를 내니까 안타까워서 하루 종일 그 개를 지켜보느라고 주일 예배를 준비를 못하신 거예요. 결국은 새벽을 넘겨서 주일 새벽에 아침 동틀 무렵에 새끼를 강아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숨이 푹 나오면서 야 이거 주일 예배를 어찌하노? 설교 준비도 못하고 기도도 준비 못해서 염려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일상이 무료하다고 재미 찾다가 제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매일의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매일매일 이렇게 평안하게 목회를 했던 그날들이 얼마나 감사한 날이었던가.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그 뒷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목사님 많이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루 우리가 호흡을 하고 의식을 되찾고 일어날 힘을 얻어서 새벽을 깨워 달려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소위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게, 매일매일이 더 은혜스럽게 우리의 삶이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날을 앞두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지막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로 5절 말씀해 보면, 아니 저를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 너희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 속에 담겨왔기 때문에, 그럼 성령 충만해야지.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매일같이 하지만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게 무엇을 행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들여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또 이걸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일을 말씀하실 때 소위 마음에 담기보다는 아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말씀이 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게 무슨 대답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에게 이제 위임할 것이다. 그러려면 너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좀 구역 버전이라 이해하기가 쉽게 하려면 원문을 그대로 보면 됩니다. 이 제자들의 그 약속하신 그 나라를 찾아주시는 게 그때입니까? 라는 이 대답이 뭐냐면, 주님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그 성령 받는 그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찾는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로마에 지배받고 있는 나라 잃은 서러움을 이제 벗겨주시고 나라의 독립을 시켜주시는 때가 그 성령이라는 걸 받을 때가 그때입니까? 그때 그럼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겁니까? 제자들의 이 대답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어떻게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 나라와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 저의 모습과 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좋은 것을 찾아다닐 때가 있거든요. 세상의 좋은 것들, 눈에 보이기 좋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섬기기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것을 좋게 여겼던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말씀도 오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들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을 다시 읽고 복음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 주 동안 제자들의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이 예수님 마지막 떠나가시는 장면에서 유언가도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아이고 예수님 성령 받으면 우리 나라 찾아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성경을 다시 봤더니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하나님 나라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그걸 마음에 새기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늘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두 아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이 아들들이 주님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의 마음만 간절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 어머니만 오해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그 밑에 24절에 내려가 보니까 나머지 열 제자들이 이를 듣고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분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나도 가서 저거 청탁해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나도 주님 우편 좌편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한자리 맡아야 되는데 아우 저 어머니가 가로챘네. 그런데 이 기사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됐습니다. 심지어는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가시는 그 가버나움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끼리 길에서 막 싸웁니다. 왜 싸웠을까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요즘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이런 마음에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기들이 담임 목회 사역을 나가서 교회가 부흥하고 야 이번에 새생명 축제 했는데 VIP 초청했는데 몇 명이 왔는데 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 그 깊은 내면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 잘한다. 내가 이 정도 목회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본문을 떠올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하냐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예화로 드셨던 내용인데 믿음 좋은 등반가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누군가가 신앙의 은혜가 되라고 만든 얘기인데요. 신앙이 좋은 등반가가 산을 오르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들어보셨죠? 떨어지다가 허리춤에 있는 로프가 나무에 걸려서 매달린 것까지도 들어보셨죠? 그 로프를 의지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찾으면서 외쳤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 로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지상에서 몇 미터쯤이요? 예, 한 1미터쯤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로프를 끊어야 산다. 받아들였을까요? 예, 안 받아들였죠. 근데 그 다음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로프를 끊어라. 하나님 이거 끊어지면 죽습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발을 받치시던지 나를 사뿐히 앉혀서 나를 살려주셔야지. 로프를 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뭐예요? 로프를 끊어야 산다. 그때 이 신앙이 자칭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한 이 사람이 뭐라고 마지막에 답변했을까요? 호소했을까요? 부르짖었을까요? 저기요! 거기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안 계십니까? 웃음으로 지나갈 만한 이야기이지만 저는 여기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 제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실 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뜻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분이 참 은혜로운 것 같거든요. 그런 하나님이길 저는 바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을 거 아시면서 그 자리에 몰아넣고 우리를 심히 고난 속에 집어넣고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숨이 넘어갈 만큼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신음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성경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다 순교하고 핍박받고 매맞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협 가운데 물의 위협과 불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면서 사는 인생 저희도 가야 합니까? 저희는 그냥 이 미국 땅에서 안락하게 예수 잘 믿으면 안 됩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오늘 이 주님의 초청 앞에 반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선교 편지를 모아서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젊은 나이에 저랑 같이 신학교로 동기동창, 대학원도 동기동창, 같은 기숙사에서 동고동락하는 형제처럼 신앙생활 같이 했던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던지 이분이 아프리카에 잘 들어보지도 못한 보츠와나라는 선교사로 나라에 나갑니다. 그분이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그분이 겪었던 고청과 고초와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증인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가 저한테 편지로 보내온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의 증인을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편지를 대략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날 제가 받은 편지입니다. 지난 11월 19일 몰로볼레로의 이동 중에 슈퍼에 다녀온 10분 사이에 제 차량이 강도에게 털렸습니다. 보츠와나에 정착하기 위해서 집을 알아보러 다니려고 모든 짐을 차에 싣고 다녔는데 제 모든 전자제품과 가방과 정착을 위한 남은 돈과 비싼 노트북과 아이들 가방까지 다 훔쳐갔습니다. 게다가 이 물건을 찾기 위해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았지만 하나같이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잃은 물건도 속상했지만 부주의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게다가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다 도둑놈 같아 보여서 당장이라도 보츠와나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그들 마음과 영혼이 도둑맞았다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분명 제 마음은 분했는데 그들도 도둑맞은 것이 있다라는 이 하나님 음성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신에게 사단으로부터 빼앗긴 고귀한 영혼을 도둑맞은 그들의 진실 앞에 그들이 너무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분통해 하는 것이 마치 제가 분통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 영혼의 분통함을 알게 되자 그 지역에서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의 빼앗긴 영혼을 다시 찾아와 자유케 하는 일임을 이 일로 하나님께서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그 시작은 우리 자신입니다. 청년들 사역을 많이 하고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주를 위해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열방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왕성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 안 믿는 가정의 청년이 부모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맨날 내가 집 자기 책상 앞에다가 열방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써붙여놨는데 얘 사는 꼴 좀 와서 보시라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은 예수 안 믿으시는데 맨날 열방을 치유한다고 하시니까 딱 도착해서 그 친구 집에 신방을 갔더니 제가 순간 이런 말이 튀어났습니다. 야, 열방을 치유하기 전에 네 집이나 좀 치워라. 집이 이게 뭐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데 저기 땅끝 열방에 가서는 네가 누구를 치료하겠니? 그 환경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받으면 땅끝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죽어버리겠다고 나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지금은 말립니다. 땅끝이 저 멀리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땅끝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땅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초청 앞에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령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밀한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교회가 66곳에 선교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미자립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각 구역 21개의 구역에서 21개 지역 21분 이상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봤습니다. 또 각 남녀 선교회에서 19곳이나 선교를 지원하고 계시다는 것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온 전력을 다해 땅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미, 북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엘살바도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땅끝을 향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땅끝을 향하여 마음을 모아주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과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땅끝을 향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여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찾아주시는 때를 생각했던 이 어리석은 말씀의 부주의가 우리에게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일을 위해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땅끝에서, 아니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